제가 서울 온지 얼마 안 돼서 뭐 극장 가자고 누가 물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뭡니까? 하길래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이래 된 거거든요. 물었던 분들이 다 넘어갔어요. 목사님,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요? 뭐 언제적이나 말기나 저희 영화관을 잘안 가니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가장 최근께 태극기 휘날리며 10년 넘었다고 그러대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극장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이거 보러 가자, 저거 보러 가자. 뭐 따라가긴 갑니다만 그 덕분에 좀 가긴 갔어요. 여러분, 한참 됐지만 태극기 휘날리며 가는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 보세요. 종손인 형님이 갑자기 군대 끌려가 버린 거예요. 동생이요. 그 형님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동반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6.25 전쟁 때그 난리를 치르잖아요. 지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형님은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동생의 생각이잖아요. 그때 언젠가 그 형을 끌어안고요. 형 일어나 돌아가야지 하고 고함 지르던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아마 그 영화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그런 장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도 이 비슷한 장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형 돌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 형은 끝내 죽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형님에게 주었던 만년필 하나가 단서가 되어가지고 그 유해를 발굴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는 그냥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목표였지만 그 목표도 이루지 못한 채 형님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돌아와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사야가 외치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닮은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너희 입은 정말 냄새나는 입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입. 여러분, 입냄새가 폴폴 나는 사람이 옆에서 사랑합니다, 뭐 어쩝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부터 닦고 오라. 그렇게 안 되겠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입에서 냄새가요, 정말 악취가 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자식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혼자서는 어떻게 뭔가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과부처럼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러하다고 책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 인생에 비유한다면요, 이건 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 그 말이죠. 그럼 사실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냄새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니 인간이 이스라엘에게 온갖 재앙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그러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서 그 다음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사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 사랑부실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요. 성벽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꿈같은 얘기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성전은 깨끗이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놀라운 성전의 기물들은 전부 바빌론으로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4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4절 5절만 같이 보십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매니라. 그러면 바벨론이 세 번이나 침공을 해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지났으니 이 사람들이 사랑구실을 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신대요. 구름같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비둘기처럼 사람들을 날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엄청난 재물과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이전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너희가 결국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이렇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에 일어서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할 때요.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때 일어서서 그 말씀에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10절에서 12절은요 성벽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성벽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가도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전부 성벽 있는 성 안으로 도망을 가서 성문을 딱 끌어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적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벽이 없다면요. 성벽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허물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쌓아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적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보시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이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는 밤이 되면 항상 닫아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벽이 열려서 닫히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까? 성벽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성벽을 통해서 허물어뜨리거나 이 성벽을 통해서 침공할 대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에서요. 사람들은 늘 이 평지에서 농사를 짓다가도 대적이 쳐들어오면 다 버려두고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유럽의 성함들은 특히 산 꼭대기에 많이 지어져 있어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 걸어놓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문을 다 열어놓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요, 성벽 더 이상 필요 없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골 사람 서울에 올라오면요, 서울 사람이라고 위세를 많이 떨어요. 아, 좋은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뭐, 저도 만만찮게 싸워요. 서울 사람이 뭔데? 그래서 물어봐요. 어디서 살았냐고요? 뭐, 잠실, 김포, 능동. 저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서울이고? 적어도 서울이라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사대문 안에 살았다고 해야 그게 서울이지. 안 그렇습니까? 능동이라는 것은요, 사대문 안에서 저 돌판 넘어 능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 능동 아니겠냐?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맞을 겝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제대로 된 서울이라 그러면 사대문 안을 가리켜서 서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대문 안이요, 지금 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요. 사대문 안이요, 진짜 좁잖아, 그죠? 진짜 좁은 곳이에요. 왜 사대문 아닙니까? 바깥에 있어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전부 철수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요, 그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게 사대문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그 안에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서울은 진짜 조만 도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이 없으니 그 사대문 바깥으로 넘어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성벽을 허물어버리거나 아니면 성벽이 유명무실한 채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평화롭고 크게 번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이 성벽의 회복이면서 동시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은 성전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거기에 나오는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가는 것, 이것은 전부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됐던 재료, 나무들입니다. 성전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버티고 믿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깨끗이 불타버립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중요한 기물들은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불태워버렸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을 깨끗이 불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돌아오셔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온갖 불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온갖 불행이 다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이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첫 마디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포로로 가서 마치 참 고생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백성이 어떻게 빛을 발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결국은 빛을 비추게 되리라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70년이 됐을 때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될 때 그런 명령이 떨어지거든 순종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등장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도 살아가서 포로로 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20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나이가 90이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 한두 살 먹은 아이는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70년 동안 정착하고 살았는데 이젠 돌아가도 좋다? 누가 돌아갈까요? 아니 얼마나 돌아갈까요? 고향을 머릿속에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 안 들어요. 한 80에서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난 세대들은 고향도 기억도 못하는 세대들이고요. 심지어 말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만 그러니까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70년 세월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일궈놨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 이 나라이지만 이 먼 고국까지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요 온갖 고난을 다 겪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서 돌아오는 그 사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전 건축은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70년 포로 생활 거기 가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35년 일제 압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35년 동안 받았던 그 압제의 영향을 아직도 다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해방된 지가 벌써 5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향을 아직도 다 털어버리지 못하고 힘든 구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70년을 거기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는 언젠가 그 친일 명단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친일자 명단에 들어갔느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 중에 장지연 씨. 한일합병이 되던 그날 밤에 어느 신문, 독립신문인가요? 시일야 방성대곡. 이 밤에 목 놓아 우느라 하면서 사설을 썼던 그러고 감옥 가고 신문사 폐간되고 이랬던 정말 기골이 장대했던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친일자 명단에 들어있더라고요. 답은 이래요.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소망했지만 너무너무 긴 세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쉽게 말하면 정부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게 친일이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 밑에 있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 나라에서 압제받는 것도 그런데 이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70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고레스의 명령이 났을 때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49,897명인데 한 5만 명, 거의 5만 명이네요. 여러분 이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보다 적어도 한 800년 더 훨씬 이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지파가 대충 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5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 800년 전 우리 조상들 시대에 겨우 한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된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오지 않은 숫자가 더 많았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만에 의해서 전부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구해낸 이야기가 에서더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더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귀향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돌아온 사람들보다가 이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정을 내다보고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거든 일어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때가 되거든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성전 건축은 더 어려워요. 이 5만 명 채 안 되는 이 숫자가 돌아와서 참 초라한 성전을 짓습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나마 그 짓다가 중단해서 오랜 세월 지냈다가 억지로 짓는데 결국 22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거지없는 그 성전을요. 물론 이것도 얼마 후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것도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훗날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헤롯이 거대한 성전을 다시 짓기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더군다나 성벽을 짓는 것은 또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벽을 짓다가 포기하다가 이러다가 나중에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이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첫 번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부터 93년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온 숫자는 얼마 안 됐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성전도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었어요. 성벽 제대로 건축 잘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겨우 순종하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하셨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도요 그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꼭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좀 과장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버린 일은요. 하나님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 혼자서 단독으로 해치우신 일은 아마 천지 창조밖에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도 사람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잘 못하셔요. 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시네? 여러분,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일 못하셔요. 근데 정답은요, 그 에스더서에 있어요. 모르드개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이 기회가 너를 하나님께서 왕후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함이 아니냐? 너가 말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말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 집은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내가 걷어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됐든 간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못하네? 예, 못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안 하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해버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성전 건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무수히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요, 무너뜨릴 대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때까지 부분적으로는 교회인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전부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살이가 참 힘드니까 꿈을 꾸죠. 그 꿈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토피아, 무릉도원, 낙원 이런 겁니다. 유토피아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요. 토피아라는 것이 땅, 나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랜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랜드 붙은 이름이 많아요. 뭐 디즈니랜드, 드림랜드도 있고 가까이는 에버랜드도 있죠. 이런 무슨 랜드의 원조가 바로 이 유토피아일 겁니다. 왜냐하면 토피아란 말이 랜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유토피아 앞에 붙어있는 유예요. 유. 이게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가 되겠고 아니면 neve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버랜드가 있고 디즈니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토피아를 만약에 영어식으로 그렇게 옮긴다면 이건 neverland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유명한 극작가가 바로 어디에도 없다 하는 네버랜드란 걸 제목을 붙여놓고는 그 밑에 멋진 모습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없이는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호강하던데 이런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간혹 보이잖아요. 때론 부럽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특별히 부모 재력만 믿고 싸가지 없는 짓 하다가 온갖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도로 나오잖아요. 부모가 잘나서 부모 재산이 많아서 참 복이겠다 싶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게 그렇게 복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가끔은요, 남부럽지 않은 많은 재산을 가졌다 싶은데 보면 또 참 남이 알지 못하는 이산병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쌓아놓고 재워놓고도요, 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남이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싶은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집에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적인 행복이나 어디에다 내놓을 만큼 그렇게 큰 행복은 가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망, 희망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일어나서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 이 고통스러운 땅에 빛을 비추시면서 그렇게 퍼져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것이 정말 영광된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 나라이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뭐냐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이거 가지고 세상 못 비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내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해서 밀가루가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갖고 떡 하나 구워 먹고 그냥 죽으려가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거 나한테 먼저 하나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야박한 주문이 있나, 그죠? 근데 이 과부에게 그 한 조각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을 선지자에게 먼저 줬더니 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 속에, 아니 이제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여호수아 말씀을 많이 상고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엄청난 대적을 향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해서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결국은 지게 돼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일단 싸움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강을 건널 때도 그러죠. 요단 강물이 뚝에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린 거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 강물을 말리시든지 끊어주셔야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조그마한 거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발을 들여놨더니 강물이 멈추어 서서 끊어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직구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생각하고 워낙 달라서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그 뒤에 세상의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엔진의 힘으로? 아니면 엔진에 들어가는 휘발유, 엔진과 휘발유의 힘으로 그 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페달은 밟아줘야 되잖아요. 페달 밟는 힘으로 차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밟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엔진이나 휘발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페달은 밟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용기를 내라,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실 때도 참 재밌어요. 안전뱅이 불쌍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 될 텐데요.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계시네 하고 웃고 치워버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이라도 어떻게 내보니까 일어서 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또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왜 물어요? 소경이 원하는 게 물어나 안 물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물으시나요?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을 해보면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거라. 이럴 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내 인생이요, 이 모양이냐, 매일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그런 분이 혹 계시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나를, 비록 이런 나이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로로 가서 다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춰야 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가 이 모든 내용들을 딱 압축해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라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어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빛을 비추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어듣고 힘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자리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